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의 생명과 소유의 넉넉함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시간 개념을 소개했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영혼의 관점에서 보낸 한 일주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없이 살아온 10년의 값어치와 맞먹는 무게를 지닐 수 있다. 한 주일을 주님 앞에서 카이로스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게 사용한 카이로스의 하루는 어떤 사람이 때로는 평생을 낭비한 세월보다 훨씬 복될 수도 있고 영광스러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사업에 몰두하면서 지비한 노력으로 집을 총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우르르 보고 추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업 비리로 조사를 받고 5년간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봐요. 분노하면서 막 일급 변호사를 쓰고 했는데도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5년형을 받았습니다. 1년 6개월을 지났을 때 이 사람이 막 마음속에서는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우연히 성경책 하나를 보고 읽어나가는 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발견했다라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었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깨닫고 그래서 찾아오는 가족이나 또는 뭐 그 회사에 과거에 알던 임원들이나 아니면은 같이 갇힌 재소자들에게도 다르게 대해요. 그리고 한 달 지나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나이 65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에게 그 1개월간 30일 정도의 그 시간들이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온 65세 그게 이르기까지 그 생애 전체를 합한 것보다 그 일주일간의 카이로스적인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고민하는 거죠. 저 오늘 본문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 12장 1절에 보면은 많은 군중들이 수만 명이 몰려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중들이 에워싸는 가운데 실제로 그 내용은 2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은 제자들을 향해서 티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가르친 현장에 어떤 사람이 방해하듯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라삐 선생님, 제 행위에 가서 제 몫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해주세요. 엄청 중요한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당시 라삐는 유산상속 같은 미묘한 법적 문제를 율법 규정의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함으로써 중재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라삐로 알고. 고치기도 하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 대단한 라삐가 나타났기 때문에 분명히 중재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모세율법에 의하면 형은 장남인 경우에는 장자권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가져가는 상속보다 두 배를 가졌어요.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에 규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생인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형이 자신에게 돌아올 부분까지 아예 가져갔던지 형이 두 몫을 가지고 있는데 동생이 가져들 그것까지 갈취했던지 아니면 형이 장자권 행사하여 두 배 가져갔는데 주님 두 배는 아니잖아요. 이거 전부 다 공평하게 1-1-1-1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도록 라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압력을 행사해 주십시오. 이것을 요청했던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소리 높여서 라삐 선생님 내 형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 몫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4절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나누고 계셨어요. 잠시 한번 볼까요? 5절에 어떤 내용 나누었는지.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실제이거든요. 엄중한 내용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받되어 나니 누구를 향해서?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구별된 신분, 가진 존재, 존경 가치를 가진 너희들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 나누고 있어요. 11절, 12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있고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다가올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지닌 엄중한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중에 한 남자가 끼어들었던 거죠. 이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당시에 그 순간에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는 돈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까에 관심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말씀의 세팅입니다. 환경입니다. 컨텍스트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신 주님께서 그 내면의 탐심, 즉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음을 간파하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까 그 남자에 대해서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에게 라고 말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지금 그 남자에게서 눈을 떼고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아마 제자일 수도 있고 군중 전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탐심이라는 말은 이 단어의 정의, definition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는 많은 것에 대한 갈망이에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플레오넥시아는 the desire for more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것에 numerically 숫자적으로 많은 것에 대한 갈망을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불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 200만 불이 많기 때문에 더 200만 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500만 불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플레오넥시아 탐심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이 100만 불짜리 개인집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해봐요.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아니 얼마나 올랐으면 좋겠는가. 거래 가격이 130만 불 정도 올랐으면 좋겠다. 130만 불이 되었어요. 그리고 3주 뒤에 140만 불이 되었습니다. 아, 더 오르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숫자적으로 더 많은 것에 대한 갈망, 이것이 탐심의 기본 성격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는데 숫자적으로 더 많은 것에 대한 갈망이 작동하면 내 마음에 우상이 들어앉은 것이죠. 정치인들이 몰락하는 것을 잠시 보면은요, 이 원리가 똑같이 작동해요.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몰락도 통일한 이 패턴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 대한 힘을 행사하는 위치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행보거든요. 지금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 더 많은 것에 대한 그것이 건전한 베이스로 인해 가지고 그 리더십이 확장되어 있으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열망 자체가 탐심이면 플로넥시아이면 문제가 생겨요. 위험해요. 정치인들이 다 이것 때문에 몰락합니다. 플로넥시아.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더 많은 숫자의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희한하게 무리수를 둬요. 이제까지 초심을 유지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경쟁하는 누군가가 의식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무리수를 두게 되어요. 플레오넥시아.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갈망.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러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족을 얻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신 지위나 영향력은 부작용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암송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높여진 지위와 영향력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숫자가 늘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시간이 되었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주신 어떤 내공이 쌓여졌어요. 건강해요. 그때 주님께서 때가 되어 높여주시면 부작용이 없어요. 스트레스도 없고 행복감이 커요. 이럴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원의 직접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눈을 부릅뜨고 끊임없이 보초를 쓰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탐심인가 아니면 필요에 대한 갈망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필요 같아. 그런데 보초를 세우고 끊임없이 눈을 부릅뜨고 분별을 했더니 탐심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더 많은 숫자를 갈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정당한 어떤 차원의 필요를 향한 내 갈망인지 주님은 내가 더 가지려는 갈망 성경에서 나오는 그 탐심 플러스 렉시아 그 차원에서는 반대한단 말이에요. 왜 반대할까? 더 많이 가지는 거 좋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스님은 좋은데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않음을 창조주이신 그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탐심이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단 말이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 주목해 주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않다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헬라어로는 하나는 푸시케 생명이에요. 푸시케. 또 하나는 조에 생명입니다. 푸시케와 조에. 이 본문에는 조에 생명입니다. 사람의 조에가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않다. 이 조에 생명은 신약성경이 135회 사용되었는데 이 조에 생명은 질적인 면에서 탁월하고 영원성을 가지는 차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정관사를 앞에 붙입니다. The life. 그 앞에 the 정관사를 붙여요. 그 생명. 아 그러면 아 조회를 이야기하는구나. 아니면 문맥에 따라서 eternal, 영원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여가지고 영원한 생명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뚜렷해지죠. 오늘 이 본문에는 사람의 조회가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을 원어를 살려서 읽으면 그 앞에 정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의 그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조회 생명은 그와 같은 소유의 넘침에 있지 않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을 영위하는 것이 행복의 극대화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성하는 진정한 영혼인 실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넘침과는 상관이 없다. 기억할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Spiritual being입니다. Spirit입니다. 사람은 영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Spirit입니다. 사람은 Spirit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을 가진 영이 육체라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그림입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Spirit. 그리고 생각하고 의지적인 결정을 하고 감정을 가진 그런 혼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 혼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영이다. Spirit. 혼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산다? 육체라는 집에 산다. 진정한 실체인 이 영혼은 재산을 포함한 어떤 소유물로도 가치가 격상이 되거나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이 물질의 부여는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 영혼을 아까 담고 있는 게 그 집이 육체라고 했잖아요. 신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체. 물질의 부여는, 물질의 풍요는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편하게 하고 안락하게 합니다. 거기까지. 저는 며칠 전에 자동차 큰 수리가 필요해서 정비소에 차를 맡겼습니다. 이틀이 걸렸는데요. 이 정비소에서 제공한 대차를 이용해서 이제 이틀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차였습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삑삑하면서 열리는 차가 아니에요. 수동으로 열어야 되고 에어컨도 없고 창문 내리기 위해서 돌려가지고 내리고 좌석도 불편하고 수리 끝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차니까 당연하죠. 이 자동차 수리 끝나고 제가 사용하던 13년 된 마즈다에 탑승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물질의 부여는 육체를 편하게 해줍니다. 육체적인 안락과 편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정한 부여인 주의 생명과는 육체가 편하게 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이 물질의 부여와 상관이 없다고요. 그 사람의 성공이다 아니다 그것은 말을 못한다고요. 오히려 이러한 편리와 안락을 위해서 그런 물질적인 부여를 가져야 되겠죠. 그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그 탐심, 탐욕, 그것이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끝내 그의 조의 생명을 극심한 불편 가운데 몰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를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상적인 그러나 있을 법한 상황을 예로 들면서 교훈하십니다. 그것이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시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유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6, 17절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미 부자입니다. 넓은 토지를 소유한 한 부자가 있습니다. 기름진 농지에서 많은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엄청난 수확을 그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이미 부자이고 그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수확을 했어요. 이 풍성함을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유통하여서 저의 생명으로 연결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생각으로 고민합니다. 넓은 창고, 이미 있는 창고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곡식을 수확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주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이 득하시는, 아까 득하시는 갈망을 뭐라고 했어요? 탐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진정한 만족이 지금 200만 불보다 500만 불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DNA 하나하나를 설계하신 그 주님께서, 그 창조자께서 그분이 내리는 판단, 그 설교 도면에는 사람은 소유 능력한 데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진단하셨는데 18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들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러면 되겠다 이런 거죠. 내 곡관을 흘고 있는 곡관을요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더 큰 곡식 창고를 가지자.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과 내 재산 다 쌓아두자. 1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기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쌓아둔 곡식, 물품, 재산 이것은 육체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가지고 오는데 영혼의 복지와는 진정한 만족과는 상관이 없는데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는 것을 제공할 뿐인데 영혼에게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했습니다. 이제까지 비유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마치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이 아프론이라는 표현은 전체 그림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전체 그림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5장 17절 제가 강의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했을 때 등장했던 그 표현이 통일한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전체 그림을 보는 눈이 없이 살지 말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지 말고 시온을 사들이는 카이로스적인 그러한 지혜를 가지라라고 권면했을 때, 그와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프론. 이 부자는 그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영혼이 육신과 그 분리되는 순간 그 영혼이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동하거든요. 그때 그가 쌓아왔던 재산과 소유 이 모든 것은 두고 갑니다. 영혼이 육신의 집에 들어있을 때 그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쌓아두었던 재산과 소유와 물품, 그것을 위해서 지었던 그 창고에 있는 가득한 것들, 그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순간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동하는 차원에는 이걸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땅에만 유효한, 이만 유효한 화폐의 단위 currency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가지고 하늘의 currency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비유의 결론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물질적인 부여가 자신의 전 존재가 성공하는 것으로 근시안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안락하고 어느 정도 평안이 구축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관심은 더 많이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통하는지, 어떻게 내가 하늘의 그 커런시,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그곳에 얼마를 쌓아두는지에 대한 싸움이에요. 지난 주일 예배 때 고3 수험생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11월 중순에 수험시험이 있고 그 수험시험 날짜는 그 학생에게 중요한 지향점이다, 데스티네이션이다. 1학년 때, 2학년 때와는 달리 수능 그 시험을 앞두고 이 친구는 그 삶 전체 시간을 통제할 것이다. 주어진 시간의 그 기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서울 대학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원이 미달인 지방 대학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는 그 1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조금 발전시켜 나가서 고3 수험생을 1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영혼이라는 그 데스티네이션이 생겼어요. 지향점이 생겼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고3 이 수험생은 국영수 이거 준비하겠죠. 국어, 영어, 수학 뭐 다른 외 과목 준비할 거예요.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가. 영어 과목을 준비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출제 범위, 시험 나오는 방식. 당연히 토익이나 토플이나 IELTS 같이 준비하면 안 돼요. 토익 영어 시험은 일상생활 영어나 아니면 국제 업무에 필요한 실용 영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토익영어는. 그런데 수능영어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학문적인 의의와 문장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는 능력,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변별력이.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유튜브 가운데 영국 남자라는 채널 혹시 아세요? 여기에 영국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 수능 영어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영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국인 친구들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원어민인데도 수능 영어 문제를 거의 다 이 선생님들이 틀립니다. 그러면서 한 또 영국인이 한국 학생들 정말 고생이 많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대학 입학하려면 한국형 수능 영어 시험을 봐야 합니다. 숙명입니다. 숙명. 대한민국 교육부로부터 중등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토익 문제도 아니고 미국에서 실시하는 SAT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아닌 바로 이 수능 문제를 풀어야 돼요. 즉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출제 범위 내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면 잘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 아닙니까? 괜찮잖아요? 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평가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의 영원한 성공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인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졌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올해 한 해도 말씀의 지배 아래에 살아야 되며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동일한 성경 말씀도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으면 희한하게 성경이 있는 것이 재미도 없어요. 성경 충만하면 성경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성경이 달리 다가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도 달리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죄를 멀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근심시키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능력이 엄청나게 취약해지기 때문에 성경이 읽는 것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시시한 어떤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겸손한 마음 가운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읽어나갈 때 뭔가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된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영혼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규모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기준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세계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잘 아는 구절입니다. 소개할 텐데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삶을 사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희미하게 그냥 반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처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집요하시거든요. 반복해서 마음을 또 두드리세요. 한 7번째 귀를 닫는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하고. 그때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그치고 만족감이 확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순간 이 경험이 나의 보화가 하늘에 쌓이는 그 기록이 된단 말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다가 몇 번째 주님 앞에 굴복하고 평강을 경험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 삶은 이 순간은 어떤 성공보다도 큰 성공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일어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섰을 때 수많은 은밀한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에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살았구나. 드러날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을 볼까요? 제가 여기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식상할까 봐 그것을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편 62편 8절은 진국이거든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우러나오는 기도를 올렸을 때 오는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어떤 평강이 내가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함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죄의 뜻 가운데 중심부로 확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성공의 모습이에요. 의지할 때 그분을 의지할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안 하면 이 피를 못 느껴요. 기도 안 하면.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고백할 경우가 정말 많아요.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은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채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기 시작하면 아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고백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차원의 만족감이 있나? 더 없겠지? 또 보면 또 있어요. 만족감의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도 동일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마지막으로는 야고보서 2장 13절인데요. 왜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 앞에 그 제시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보면은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 넷플릭스 같은 그 영화에도 보면은 가장 잘 팔리는 1순위가 보통 보복이에요. 보복. 복수하고 보복하고 하는 얼마나 멋지게 보복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떤 감성을 자극하면 그것이 확 다가오죠. 자, 긍휼을 행하지 않은 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마음 작용이 선악의 논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이 세대는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것을 암송해놓고 실행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현장에 나아가서 실패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고 위로부터 이만한 능력을 받고 다시 현장에 나아가고 하는 이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긍휼하는 마음이 생기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대신에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어떤 승리가 일어나면은 오클랜드에서 세 번째 가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이 세상에는 보복이나 정죄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거든요. 이 세상 신이 그쪽으로 움직여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이 문화적인 컨텐츠 자체도 그것을 부추기는 유혹하는 교묘하게 아니 아이들이 하는 게임 가운데서 죽이고 보복하고 원수 갚는 그 아닌 그 게임이 있어요? 그 마음이 완악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긍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연습하고 긍휼의 사도가 되기를 원해요. 나에게 정말 못한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언젠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다고요. 어떤 면에서 원인 제공을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해진 나쁜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보복한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악한 자가 유혹하면 더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출제 범위가 이거예요. 출제 범위가. 우리가 쳐야 되는 시험이 이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완악하게 되고자 하는 정죄와 판단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주 성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조금이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기우는 그곳에 승리했느냐에 따라서 내 점수가 영원한 점수가 채점 기준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점수가 그의 준에서 나올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이어폰 가지고 계시죠? 이제 방수 기능이 있을 텐데 각각 방수 기능이 다릅니다. 방수 등급을 IPX로 나타내는데요. IPX7 등급이면 아주 우수해요. 이어폰을 끼고 음악 들으면서 수영해도 이어폰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IPX7, 8 그 정도 되면은. IPX 5 등급 되면은 이제 밖에 운동하면서 비를 맞아도는 안 들어가요. 샤워 가능해요. 그렇지만 수영하면 이 블루투스 이어폰 버려요. 왜 그래요? 왜 전부 다 욕심내가지고 5등급보다 7등급, 8등급 만들면 더 많이 팔리잖아요. 설계사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200불짜리 블루투스 아이폰 만드는 것이 아니라 50불짜리 만들기 때문에 그냥 5등급으로 할래. 설계자 생각이에요. 설계자 생각. 몰라서가 아니라. 기술을 조금 더 집어넣고 그래서 방수 효과를 더 막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는 단가가 20불 더 들어가네. 우리는 저가 공략 정책인데 50불짜리 만드는 50불짜리. 누가 결정해요? 설계자, 제작자, 생산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설계가 있어요. 그것을 존중해야 돼. 그것을 무시하고 내 기준에 내가 보기에 어떤 성공의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속임당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잘 살고 있겠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 아래에 늘 있도록. 왜? 출제 범위가 거기 있으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요, 닳도록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암송하셔야 되고, 그 내용을 심령 가운데 자꾸 새기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출제 범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게 설계하신 분이 요구하는 그 내용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수의 능력함이 영혼의 만족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수의 능력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그곳에 있지 않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겠죠.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아, 맞아. 깨달아가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의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피로를 채우고 선을 행하고 선을 향한 일에 쓰라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카이로스적인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기쁨도 누리고 영원한 상급을 쌓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소유를 주신 목적이에요. 소유를 더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1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위한 투자 권면하면서 우리는 번영을 향해 가는 나그네이다. 또는 통과 지점인 세상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다. 영혼 가운데서 누릴 부여를 만드는 공장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첫 메시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3, 4주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이 권면을 하면 좀 더 맞아라고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주간 동안에 속된 말로 말아먹은 그런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다시 이 시점에서 2월달을 맞이하기 전에 세상에서의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것을 다시 고민하면서 2월달 계획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시간과 기회를 영원한 부와 연결하여 남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과정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설계하시고 또 평가 기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알아가는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